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폭격을 멈춘다면 시리아 내 테러 단체들을 겨냥한 공습에 러시아와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미군과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최우선 전투 대상인 알카에다 연계 단체 자브핫 알 누스라에 대한 합동 공습에 나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군사협력의 강화 대가로 러시아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 등 테러단체로 간주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아사드 정부에도 이를 압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가 ISIA를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시리아 내전 해결에 나선다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에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ISIL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터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자살 폭파범들이 한 달 전쯤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나카에서 터키로 입국하면서 자살 조끼와 폭탄을 반입했다며 이번 테러는 ISIL 지도부가 개입한 상태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이들 자살 폭파범들이 각각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폭파범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파티 지역을 찾아 이들 3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당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어제 부상자 1명이 사망해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 이후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최신 미사일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가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제조한 초음속 순항 브라모스 미사일로 사거리 290km에 지상과 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 남녀에 대한 군 복무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군은 100% 모든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의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현재 군 복무 중인 성전환 남녀 군인들의 경우 즉각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이로 인해 군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에는 현재 2,500명의 성전환자들이 복무 중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안에 신체적, 정신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성전환자들의 입대를 허용할 것이라고 카터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미 하원은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어제 공화당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계획은 지난주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요구하며 의사당에서 26시간 연좌 농성을 벌인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번 법안에 급진주의자들과 테러 용의자들의 총기 구입을 금지하는 조항 외에 극단주의 단체들의 회원 영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그러나 테러 분자들에게 총기 보유를 금지하는 일은 헌법상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대표는 라이언 의장이 추진하는 법안은 미국 총기협회가 지원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안은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지난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버트 호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조상진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주입니다. 7월 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 대사들이 모여 북한 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충실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Then the only way left is to make it tougher and more costly for the
자국 내 북한의 탄약 공장 건설 허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아프리카의 나미비아가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 불면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오준 한국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270호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f the DPRK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nuclear weapons through negotiation, then the only way left is to make it tougher and more costly for DPRK.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오 대사는 제재는 그 자체가 끝 혹은 처벌은 아니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each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DPRK is improving its ability to carry out a nuclear attack in the region and also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서 회원국들이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 검색 규정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 차량, 기차는 물론 북한으로 향하거나 나오는 개인의 여행 가방도 검색 대상이라고 파워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 은행 내 북한의 계좌 등을 폐쇄하는 금융 제재 내용도 회원국이 잘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행에 있어서도 회원국들이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the only way to truly ensure the DPRK's sophisticated and global procurement supply chain is disrupted.
각국의 단합된 대응으로 정교하고 국제적으로 뻗어 있는 북한의 조달망을 끊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끝내야 한다고 파워 대사는 밝혔습니다. 베쇼 코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Now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ak in unison, speak together to say, no, you can't.
베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이행 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나미비아가 자국 내에 탄약 공장을 짓고 있는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내린 조치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과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이날 VOA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준수하기 위해 실시되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관계협력부는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안보리와 북한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이 소식을 전했다는 설명입니다. 나미비아 정부는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다며 당시 만남이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나미비아 대통령 특사인 네툰보 난디 은다이트와 외교부 총리가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외무상 등을 만났다고 지난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그러나 나미비아 정부가 조선광업개발회사 만수대 창작사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제외하고 두 나라 간 친선 협조 관계만 언급했습니다. 나미비아 국제관계협력부는 모든 유엔 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북한과 따뜻한 외교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최근 자국 내에서 북한이 탄약 공장을 건설하도록 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조선광업개발회사가 만수대 창작사로 위장해 수도 빈트후크 지역에 탄약공장을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만수대 창작사가 나미비아에서 군사학교와 국방부 건물 등 군사시설 건설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나미비아 정부는 탄약공장 등 북한이 관여한 모든 공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발효 이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은 나미비아가 독립했을 때부터 나미비아군에 상당한 지원을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특히 만수대 창작사는 지난 2000년 이래 나미비아에서 군사 박물관, 독립기념관, 영웅릉, 의사당 등 네 건의 대규모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국가직 최고 수위인 국무위원장에 취임한 뒤 첫 행보로 우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중국 공산당 창건 95도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양국 친선을 새로운 세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지킬 용의를 밝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어제 쿠바 특사인 살바도르 발데스 메사 국가평의회 부의장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 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 대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국가기구로 격상된 조평통을 통해 이 앞으로 대남 관계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기구로 승격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첫 성명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한국과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처한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면서 핵 선제타격 태세 완성 운운하며 핵 위협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거론하는 거짓된 행태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고립될 뿐입니다.
논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하루빨리 핵 미몽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0 발사로 정세가 달라졌다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그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중장거리 탄도 로켓까지 갖춘 군사 대국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조평통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당 외곽기구에서 국가기구로 승격된 이후 나온 첫 대외 메시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핵보유국 입장에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자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 전략적 지위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높아졌고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미국과 남쪽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 내지는 관계 개선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또는 압박하는 이와 같은 성명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죠.
조평통의 이번 성명은 또 대남기구로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을 한국보다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국가기구가 된 조평통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 보다 포괄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제 국가기구로서 이제 면모를 갖췄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남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국과의 관계, 또 북한 내부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통일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정책, 주변국 정책, 북한 내부 정책 이제 그런 것들을 조평통이 모두 다 담당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평통이 앞으로 남북관계나 대남 정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년 사이에 체중이 과도하게 불어 불면증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또 고모인 김경희는 현재 평양 외곽에서 특별 관리를 받으며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처음 실권을 잡았을 때는 체중이 90kg 정도였는데 2014년 120kg 그리고 최근에는 130kg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면증에 걸려 잠을 잘 못 자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군부 등의 위협을 점검하고 신변 위협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데다 원래 폭음과 폭식을 하는 습성 때문에 성인병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어린 시절 성격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해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보도 직후 해외 대사들에게 이런 자료가 절대 북한에 유입되지 못하게 지시했는데 이는 백두혈통의 허구성이 폭로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의 동향과 관련해 장성택의 사망 직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평양 외곽에서 특별 관리를 받으며 요양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경희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병약한 상태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이르는 1,500여 척의 조업 권리를 준 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북한 어민들 사이에 어획량이 주는 데 대한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한국 어민의 공통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특히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했습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북 제재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와 관련해 즉각 발사로 약 400km를 비행했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선과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14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이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강제노동과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에 8만 명에서 12만 명을 수감하고 있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 장시간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지역별로 노동교화소를 운영하면서 수감자들에게 단기간 동안 중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많은 북한 노동자들도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기후조건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철저한 감시 속에 이동과 소통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탈출할 경우 북한 내 가족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고 그나마 귀국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당국자들의 협박과 착취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 취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탈출한 약 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 중 상당수가 강제결혼과 매춘, 가사노동 등 인신매매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송환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이나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북송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인신매매범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동자를 인접국가에 파견할 때 투명한 양자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작업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함께 알제리, 미얀마, 이란,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14년 연속 가장 좋은 등급인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성매매 축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농아 유치원이 지난 4월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 어린이가 수화로 숫자와 글자를 배우고 있는데요. 북한에는 약 30만 명 정도의 농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초의 농아 유치원이 올해 4월 초 개원했다고 독일의 본부를 둔 대북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대표가 밝혔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북한 연락관이기도 한 그룬드 대표는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개원 당시 3명이 전부였던 농아 어린이가 지금은 20여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대표에 따르면 투게더 함흥과 가톨릭 단체,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평양 모란봉 구역에 건립된 이 유치원에는 교실이 10개 정도 있고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농아인 연맹의 대북 지원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북한을 방문한 데보라 러셀 세계 수화 통역 협회 회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아 유치원을 둘러본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room was bright and colorful and a lovely mat on the floor for them to sit and play.
교실이 매우 잘 꾸며져 있었고 농아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회장은 한 교실에 4살에서 5살 정도 되는 12명의 어린이가 수업을 듣고 있었다며 수업 내용은 일반 유치원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 kinds of things that you would regularly expect in a play school or a preschool. That's where
숫자와 글자를 수화로 표현하는 방법 등 일반 농아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회장은 농아 유치원이 조선 농아인 협회 건물에 있었으며 유치원 외에 텔레비전 녹화장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비전 녹화장에서는 독일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 방송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러셀 회장은 전했습니다. 러셀 회장은 또 조선농아인협회 건물 옆에 별도의 건물이 있으며 이곳에서 장애인들이 목재문이나 장애인용 알람시계 등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약 30만에서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평양에만 2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회장은 하지만 북한 전역에 농아들을 위한 학교 시설은 8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북한 각도에 적어도 한 개의 농아 유치원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to support DPRK?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would be nice is to be able to see kindergartens in every province.
북한 농아 어린이들이 전 세계 다른 나라 어린이들처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입니다. 투게더 함흥의 그룬드 대표도 평양 이외 지방에도 농아 유치원이 설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투게더 함흥은 북한에서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과 취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의 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아르헨티나 출신인 토마스 오헤와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이 내정됐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이현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최경림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30일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기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후보로 아르헨티나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을 추천했습니다. 최경림 의장은 이사회 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대사들로 구성된 협의 그룹이 추천한 3명의 후보들을 놓고 폭넓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네바에서 계속되고 있는 3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일 열리는 회의에서 오헤아 퀸타나 후보를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공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는 아르헨티나의 인권 변호사로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 고문과 비정부기구인 아블라스 데 플라자 데 마요의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르헨티나 하원 인권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협의 그룹은 오헤나 퀸타나 내정자를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하면서 오헤아 퀸타나 후보가 인권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특히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직접적인 경험을 쌓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지원 서류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등 유엔 보고서들을 통해 북한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 아래서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북한 정부는 호전성을 강화하면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핵 문제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며 지역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내정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특별 보고관직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됐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최장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태국의 비틴 문타폰 특별 보고관이 활동했고 2010년 8월에 인도네시아의 마루주키 다루스만 특별 보고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발간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해 북한 의료계의 실태를 파악하는 세미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남북한 간 의료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내 의료 분야 연구자들로 구성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일 서울연세의료원에서 북한 발간 의학 논문의 최근 10년간 동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의학 논문 2천여 편을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북한 의학과학 출판사가 1979년 발행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과라는 이름의 잡지에 수록된 논문들로 이 잡지는 1년에 4회 발행되며 각 호당 40에서 60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논문 2092편 가운데 소화기와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학회에 따르면 북한에서 발간되는 의학 논문은 내과와 조선의학, 예방의학, 외과의학, 기초의학, 소아산부인과, 구강안과 이비인후과, 조선약학 등 모두 9개 분야입니다. 평가 대상 논문 중엔 소화기 논문이 4분의 1을 차지했으며 순환기, 호흡기, 내분비 연구 논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화기 내과 분야를 분석한 연세대 의대 김원호 교수는 여러 분과 중 소화기 분야에 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미뤄 북한에서도 소화기 질환이 중요한 보건 의료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논문의 수준은 높지 않았지만 연구에 대한 연구가들의 의지는 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문으로 다뤄진 구체적 질환으론 소화기 내과에서 소화성 궤양과 십이지장염, 간염 및 간경변증, 담도 질환이 많았고 순환기 내과에선 고혈압과 고지혈증, 심부전증 순입니다. 호흡기 내과에선 폐렴과 늑막염 등 감염성 질환 연구가 많았으며 내분비 내과에선 당뇨병과 자기면역성 갑상선 질병 순이었습니다. 논문의 형태는 분량이 한두 쪽에 불과했고 주로 한글로 작성됐으며 사진이나 통계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는 출판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라고 학회는 추정했습니다. 또한 참고 문헌은 주로 북한과 일본, 러시아, 미국 논문 등을 인용했지만 최신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국제사회와의 교류 부족 상황이 논문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학회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험 논문의 경우 고전적 약재나 천연물, 자체 개발 약물이나 민간 요법으로 보이는 중재 연구가 많았으며 이 역시 최신 치료법이나 신약 반입이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학회는 2천여 편의 북한 의학 논문을 분석한 결과 의학 지식의 적절성이나 최신성, 학문 발전 기여도, 연구 독창성, 연구 설계 적합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 70%까지 미비하거나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평의 한계점이 있다면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북한의 특수성과 보건의료의 보편성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는 북한과의 의료 분야 공동 연구는 남북한 모두의 큰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가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북한 의료가 좀 더 좋아진다는 것은 통일 한반도의 관점에서도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이 보건의료와 같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얼음을 녹이고자 하는 그런 부시의 역할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상호 강점을 활용한 의료 분야 협력 연구 또는 분단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 등 남북한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왔습니까?
예, 중국 공산당이 창당 95주년을 맞았는데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기념사를 통해서 국내외 현안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캐나다가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동유럽 국가 라트비아에 파병하고 있는 한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실시된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무효 판정을 받아서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는 소식, 또 미군 성전 환자에 대한 복무 금지 조항이 폐기됐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난 1921년 7월 1일 출범한 중국 공산당이 오늘 창당 95주년을 맞아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천지개벽의 대사변으로 공산당 설립을 묘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비롯한 국제현안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 주석이 기념사를 1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중국이 맞닥뜨린 국내외 각종 문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경 발언이라면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예, 시 주석이 우리가 핵심 이익을 상대로 거래에 나설 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고 국제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네.
이 시 주석이 거래 불가 의사를 밝힌 핵심 이익이라는 게 남중국해와 다오이다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비롯해서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 타이완 등 일각에서 독립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 자치 지역을 말하는 거라고
네.
관영인민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시 주석이 특히 타이완의 독립 분리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직접 거론하면서
네.
독립 성향의 차잉잉원 타이완 정권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토 문제 또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영토권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이 독립을 요구하는 자치 지역에 대해서 유사시에는 군사력 투입 의사도 밝혔다고요?
네. 중국 인민이 먼저 사단을 일으키지 않겠지만
네.
또한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않는다라고 이제 시 주석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영토 주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력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관영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오는 9월에요. 남중국해 부근 해역에서 러시아와 함께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는데요.
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하게 될 합동해상훈련 협상이 진척됐다고 설명했고요.
네.
또 러시아 중국 군사 당국 관계자도 오는 9월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참여하는 중국과의 합동훈련이 실시되고 최소 4척의 함정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한 두 나라 정상의 그 합의 회담 내용에서 나온 것인데요.
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이 지역에서 군사 공조를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또 긴장을 몰고 올 걸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비롯해서 지금 중국이 맞닥뜨린 문제에 대해서 시 주석이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번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밝힌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시 주석의 이런 연설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 주석의 이번 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사가 내부적으로 일당 독재 체제 강화, 외부적으로 분쟁 현안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서방의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평균 7%대를 유지하던 고도 경제 성장기에서 벗어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네.
시진핑 지도부가 외부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상황 전환을 모색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중국 공산당 창당 95주년을 맞아서 중국의 여러 우방국 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에트로 글라소 상원의장이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정부와 함께 다양한 방면에서 엄청난 성취를 실현하는 과정을 보는 게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직접 축전을 보냈는데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바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최근에 다양한 창당 기념일 행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오늘 기념식이 진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는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신념은 영원히라는 제목의 창당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정치국 7일 상무위원 등 중국 사회 각계 인사 3천여 명에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고 이 CCTV가 전했는데요.
네.
이 중국 관영 방송인 CCTV가 어제 찬란한 여정,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룬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국가조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규모 면에서도 과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정당인데요.
네.
당원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75만 명에 달하고요.
네.
신규 입당자 수도 매년 증가세여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요.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공산당원 수가 96만 5천 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중국의 통치 체제는 1순위가 중국 공산당, 2순위는 인민해방군, 그리고 정부가 3순위를 차지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공산당이 최고 권위를 갖는 일당 독재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캐나다가 동유럽 국가죠. 라트비아의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이 러시아의 동유럽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내세워서 라트비아에 1,000명 규모 병력을 보낼 거라고 하르짓 사잔 캐나다 국방장관이 어제 밝혔는데요.
네.
파병 규모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군의 라트비아 파병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방위 전략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요.
네.
러시아가 이 같은 계획에 극력 반발하고 있어서 향후 파장이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라트비아가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인데요. 이 소련의 이 군사 방위 전략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라트비아를 영향권에서 놓게 된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서방 군대가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게 된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러시아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까?
예, 러시아 관영 매체가요, 이 라트비아를 러시아의 이 문간, 암문으로 표현했는데요. 나토 병력이 이처럼 러시아의 문간에서 활동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면 러시아로서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나토가 최근에 동유럽 방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나토가요. 미군 캐나다군을 라트비아에, 영국군을 에스토니아에, 또 독일군을 리투아니아에 각각 배치할 계획인데요.
예.
모두 옛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입니다. 캐나다가 이미 나토 사령부 산하 병력의 훈련 임무를 위해서 역시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에 220명의 병력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네,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무효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요. 오스트리아는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 상징적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만 맡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각부를 통하라고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서 실권을 발휘하는 정부 수반인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하고는 다른데요.
네.
오늘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정해서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됐는데요.
네.
정부 최고 책임자를 다시 뽑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뭐 한국이나 미국처럼 대통령이 실질적인 뭐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일종의 뭐랄까요?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는요. 국회의원들이 정부 각 부처 장관을 맡고 그중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나라 살림을 맡기는 의원 내각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독특한 체제를
아,
유지하고
그렇군요.
있는데요. 그만큼 대통령 직위에 대한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애정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른 내각제 국가들과는 달리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전국 상황에 따라서 의회와 내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실려 있다고
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무효로 결정난 이유는 뭡니까?
네, 5월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녹색당 대표 출신인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이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후퍼 후보 진영이 개표 결과 발표 직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는데요.
예.
이 결선 투표까지 거친 두 후보의 표차가 불과 3만 1천 표쯤 됐었습니다.
예.
전체 유효 표수의 한 0.6%포인트였는데요.
예.
한 달 동안 이 대선 무효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온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개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판결을
예,
한 것이죠.
국가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그 1등과 2등의 차이가 0.6%포인트라면 사실 상당히 좀 작은 그런 그 포인트 차인데
네.
개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입니까?
예, 자유당의 호퍼 후보가요. 일반 투표에서 무난히 앞서서 당선이 유력한 걸로 보였는데요.
예.
이 부재자 투표, 그러니까 현재 거주지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투표한 분량이 합쳐진 뒤에 최종 결과가 미세한 차이로 뒤집혔습니다.
예.
이에 이 자유당 측이 선거관리위원들이 개표장에 도착하기 전에 부재자 표가 미리 분류되는 등 117개 선거구 대부분에서 변칙적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예.
낸 건데요. 오스트리아 헌재는 지난 대선 진행 관련자 90명의 증언을 청취한 뒤에 자유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선거 무효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극적인 승부였다고요?
네. 당시 선거에서 아주 적은 표차로 낙선한 자유당의 호퍼 후보가 이 극우 반이민 정치 성향입니다.
네.
45살로 비교적 젊은 데다가 이민 정책 등과 관련해서 선명한 노선을 제시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빠른 속도로 확보를 했는데요.
네.
과거 나치에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던 이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성향의 지도자를 국가 원수로 뽑을 뻔했던 선거였습니다.
네.
후보가 녹색당 출신의 무소속 벨렌 후보하고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자의 군복무와 관련돼서 아주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가 어제 미군의 성전환자 복무 금지 조항을 즉각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앞으로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복무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 때문에 이 성전 환자가 군에서 나와야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방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은 뭘까요?
네, 뭐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미국 사회에 퍼져 있는데요.
네.
카터 장관은 미군의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거라면서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사람을 단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뽑지 않거나 군에서 내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성전환자라 하더라도
네.
본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또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고 또 성전환자들이 새롭게 또 군대에도 입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언제부터 그 성전환자들이 미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신병 입대가 앞으로 1년 안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예. 18개월 이상 일관되게 성 정체성을 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는 예.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한 1년 반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죠.
지금 이미 미군 내에서 복무 중인 그 성전환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들이 그동안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채 복무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카터 장관이 130만 명에 달하는 현역 군인들 가운데 성전환자가 2,500명에서 7,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가 미국은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처음이 아닌데요.
네.
이미 영국과 이스라엘, 호주 같은 최소 18개 나라가 성전환자의 공개적인 군복무를 이미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이 이번 발표에 앞서서 이들 나라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전 환자 수용은 옳은 일이고 미국을 더 강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이 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성전환 수술이나 이 호르몬 요법에 드는 의료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사실상 성 정체성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군대 못 가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국방부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인권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카터 장관이 군의 준비 태세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치적 사안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내일 평안남도는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과 남포 지역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6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데요. 중강 강계 지역은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강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 지역에는 오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6도, 풍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2도고요. 삼지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19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또 서해북부 모든 해상에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이따금씩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북부 먼바다는 오전에 바다의 물결이 4m까지 또 오후에는 3m까지 다소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에 대한 폭격을 멈춘다면 시리아 내 테러 단체들을 겨냥한 공습에 러시아와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는 미군과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정부군의 최우선 전투 대상인 알카에다 연계단체 자브핫 알 누스라에 대한 합동 공습에 나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군사협력 강화의 대가로 러시아는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 등 테러단체로 간주하지 않는 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아사드 정부에도 이를 압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러시아가 ISIL을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시리아 내전 해결에 나선다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스탄불 공항 테러 사건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지도부가 개입됐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터키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자살 폭파범들이 한 달 전쯤 ISIL이 사실상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서 터키로 입국하면서 자살조끼와 폭탄을 반입했다며 이번 테러는 ISIL 지도부가 개입한 상태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이들 자살 폭파범들이 각각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CCTV 영상에는 두터운 자켓을 입고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편 어제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해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 이후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최신 미사일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가 보유한 주요 미사일은 러시아와 합작으로 제조한 초음속 순항 브라모스 미사일로 사거리 290km에 지상과 해상,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 국방장관은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브라모스 미사일 수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에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인도의 브라모스 미사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가 중국으로부터 80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가스 시설 투자를 유치했다고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업체가 밝혔습니다.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인 나이지리아는 국가 수입의 70%가량을 석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석유와 가스 생산 시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에는 4개의 정유시설이 존재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분한 석유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에너지 수요의 80%를 비싼 수입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기업 NNPC사는 성명에서 중국 업체들과 송유관, 정유소, 전력, 시설 보수 등 석유와 가스 관련 시설에 800억 달러를 투자받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성전환 남녀에 대한 군복무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은 어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군은 100% 모든 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군의 임무는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장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현재 군 복무 중인 성전환 남녀 군인들의 경우 즉각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할 수 있다며 더 이상 이로 인해 군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이 지난 5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파 성향의 노버트 호퍼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낙선하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호퍼 후보의 자유당은 부재자 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이나 10월쯤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